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어둠의 시절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해 17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사망하고 경제가 침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임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항상 예외 없이 매번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 및 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비율을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락 연설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 이란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권리들과 면담을 희망한다고 외교 소식통이 오늘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 보관 의심 두 개 시설에 대한 사찰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이란 중부 나탄지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이란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장비인 첨단 원심 분리기를 지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격추했다고 사우디 국영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국영TV는 후티 반군이 어제 저녁 예멘 국경과 가까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과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사우디 남서부 나지란 주 방향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북부 상당수 지역을 점령한 이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암살과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바스라에서의 시위대에 대한 공격에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모건 노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이라크인들을 공격하는 민병대와 폭력단체, 범죄 조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남부 바스라에서 괴한들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여성 활동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바스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다른 반정부 활동가들이 살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 관리 사택을 공격한 시위대에게 이라크 보안군이 사흘간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성공적인 나라로 평가받던 한국이 약 170일 만에 코로나 신규 환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오늘 지난주 열린 보수정치단체 집회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례 중 일부는 집회에 참석한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확인됐지만 한국 관리들은 폭발적인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보건 공무원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268만 명과 79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57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동맹국 친구들과 함께 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제재,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등에 직면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들의 자체 해결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을 측근들에게 위임하더라도 그가 북한의 유일한 권력자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22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맹국과 함께 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외교 안보 공약을 밝혔습니다.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한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동맹국, 친구들과 함께 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Under President Biden, America will not.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적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례를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미군의 머리 위에 있는 러시아 현상금을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장 신성한 민주적 행사 권한인 투표에서 외국의 개입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외교 안보 정책에서 인권을 중요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늘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는 공약입니다. 또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앞장서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며 증오와 분열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약 30분간 이어진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단합을 강조하며 단합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어둠의 시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 보호라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 그는 47년 동안 그가 지금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나흘간의 전당대회를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락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올드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됐거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더 오래 머물렀다면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 뒤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했다면 2,500만 명이나 3,000만 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서울에 3,200만 명이 있고 그곳은 포하에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어울리고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모두가 그것을 매우 끔찍하다고 말한다며 그건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제재와 국경 봉쇄, 홍수의 삼중고 속에서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22일 VOA에 북한 당국이 경제에 중점을 둔 노동당 대회 개최를 한 것은 경제 발전 정도가 외부 세계에서 생각한 것보다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So I 해거드 교수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에 따른 북중 무역량 감소, 지속되는 대북 제재, 최근 발생한 홍수 등 삼중고 속에서 경제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9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경제개발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년 1월 열릴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경제 지위를 비판하며 개선책을 제시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경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 이례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보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대처할지가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 key thing going forward is that how North Korea deals with these difficulties.
브래들리 백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삼중고가 새로운 경제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거시적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는 5개년 전략의 약점과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북한 당국이 결국에는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설립할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정책에 관한 예측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당 전원회의에서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설비 등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But he's warming up the government, the elites, everybody to possibly some pretty big.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큰 변화가 제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성공하지 못한 기존 체제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급진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당국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현 과정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I think every option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rries risks at this time.
And so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대외 정책을 통한 제재 완화 등의 외적 요인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제재 완화, 여행 제한과 국경 봉쇄 조치 해제, 홍수와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 등이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내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도적 문제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overall prognosis for North Korea and for that party congress next year doesn't look good.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당 대회가 1월로 계획된 점에 주목하면서 11월 초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일정도 당 대회 개최 시점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 정책 작동에 관한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판단과 11월 초 미국 대선 결과 등 대내외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hey haven't indicated much of the content.
뱁슨 고문은 또 미국 대선이라는 대회의 일정뿐 아니라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이라는 대내적 행사를 고려했을 때 내년 1월은 북한 당국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하고 내년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하는 데 세계 추세에 동떨어진 자급자족적 생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북한의 5개년 전략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야심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계획경제 구조를 복원해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5개년 전략은 북한 경제의 최대 과업이자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이 전략의 청사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경제발전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틀어주면서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 부문과 농수산업, 경공업, 대외 경제관계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보수와 건설, 송배전망 개건 보수 등 전력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합영, 합작을 통한 주체적 무역구조 개선과 경제개발구 확대, 관광사업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경제특구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9곳이 새롭게 지정되는 등 거의 30개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운영 방식으론 내각 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제시해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경제 성적표는 매우 처참하고 인민의 허리띠는 계속 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최대 과제로 강조했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킬로와트시로 1990년에 277억 킬로와트시를 밑도는 등 4대 선행 부문 대부분이 20, 30년 전과 비교해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역시 지난해 2억 6,100만 달러로 4년 전에 기록한 45억 달러의 17분의 1로 줄었고 올 상반기 북중 전체 교역액은 4억 1,2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7% 급감했습니다. 국제경제분석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보다 더 낮은 -8.5%를 기록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역시 투자 유치에 실패해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 연설에서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의 지속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최근의 홍수 피해가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무력 고수와 세계 추세에 동떨어진 사회주의식 자립생산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앞서 BOA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시작부터 핵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ou know, he paid a high economic price for his provocative military policy in 2017.
전문가들은 핵무력 고수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촉발해 무역에 큰 타격을 줬고 4대 선행 부분은 투자 없이 구호만 요란했으며 자원 투입은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조차 모르는 고질적인 계획, 통제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통일교육원은 5개년 전략평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거시 경제와 부문별 생산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 부문과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면서 개발에 대한 독려와 원칙적인 방향 제시 등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핵무력 고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선임연구원은 5개년 전략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투자를 적극 유치해 산업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고집해 발전을 스스로 막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력갱생, 네, 자력으로 제재를 돌파한다는 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돼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더라도 비핵화와 개혁개방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차기 5개년 계획도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정치적 경제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홍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일 북한이 경제 목표 달성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며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보통 때와 다른 솔직함으로 자신의 경제 발전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며 대중교역이 크게 감소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의 내년 1월 당대회 개최 방침은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반영한다면서도 북한의 빈약한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개솔될 경우 국경 인근 교역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당대회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대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 대선까지 미국과 진지한 협상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내년 당대회를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건 여러 기관과 조직, 단체들의 재무감사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원 연구원을 인용해 민간 경제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금고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조치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내년 1월 당대회를 계기로 민간 부분을 상대로 더 많은 돈과 재원을 회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움직임은 위기의 신호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 경제가 제재와 코로나, 홍수로 인해 2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될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 1월 당대회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같은 측근들에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이들은 제거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약 1년 전 임명한 내각 총리를 교체한 것은 평양 내 정치적 긴장의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 경제가 미국과 유엔 주도의 제재, 코로나 대홍수 상태로 인한 3중 위기에 얼마나 휩싸였는지 드러났다며 지난 약 10년에 걸친 북한 경제 변화를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북한 경제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고치인 3.9% 끌어올린 석탄, 철광석, 섬유, 업의 대중 수출이 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데 주목했습니다. 이후 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는 2017년 3.5% 축소됐고 이듬해인 2018년 4.1% 줄었으며 특히 대중 수출은 85%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접경지역 밀수 등 제재난을 완화할 방법을 고안해 경제가 0.4% 성장했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21일부터 이틀일정으로 진행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위원회 방한 중 한국과 중국 간 대북 논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을 측근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분석에 대해 실무 기능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도와 조직에 근거한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결국 유일한 권력자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정원은 20일 한국국회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에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은 독점한 채 실무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재량을 측근들에게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0일 VOA에 김 위원장이 정권 내 일상적인 절차를 추진할 능력을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지도나 담화 발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Part of it is a kind of a bringing the regime into the 21st century with North Korean characteristics, meaning that there is a much larger role for the formal apparatus.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식 특성이 가미된 21세기형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식기구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확대됐다며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전혀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노동당,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 공식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최소한 북한 지도부가 정책을 토론할 기회를 얻고 있는 지금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김정은 위원장 통치 기간 중 노동당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 때에 비해 조직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책임만 위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recognize that they have a set of problems, but i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that poses a risk to the leader because it means that the leader has to take responsibility in the event that things don't work out.
측근들에게 책임을 나눠준 것은 북한이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으면 상황이 잘 안 풀릴 경우 혼자 감수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따라서 실무 재량을 나눠주는 것은 김 위원장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측근에게 권한을 주며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상당 기간 보여준 통치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Under Kim Jong-un, this has been a somewhat consistent trend that we have seen, you know, different actors moving forward with different policies. But again, but it all comes with a high price.
타운 연구원은 김정은 시대에 여러 다른 인물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각자가 감수해야 하는 대가는 컸다며 리용호 전 외무상 경질을 언급했습니다. 또 김여정 역시 남북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가 실제 얼마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는 차원이라는 국정원의 분석에 주목했습니다.
You know, in light of all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contingencies that we've seen, that's with COVID-19, and the flooding and the massive rains, and of course the stalemate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just from a purely human/psychological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코로나, 수해,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도 불완전한 일반적인 인간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이기에 측근들과 책임을 나누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군부보다 당의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에 대해 결국 북한 체제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며 핵 억지력으로 적대 세력에 맞서는 것이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실무 재량을 나눠주는 것이 권력 누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씨 일가를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위상을 높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상위 지도력을 분배해 새로운 보조적인 권력층을 만들어 김 씨 일가의 독보적인 위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국경 봉쇄로 대표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응이 어떤 한계를 보여주었는지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2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이후 2월 1일에는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외국인 구역에만 머물도록 하는 등의 격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실태를 감안할 때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나기 샤픽 전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 담당관은 지난 2월 2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는 정상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또한 초기 대응으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에 집중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의 입국마저 제한되면서 대북지원 활동 제약에 따른 문제점이 되게 된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쿤리 아시아태평양지부 대변인은 BOA에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평양사무소 일부 직원이 격리 조치되면서 현장 방문 등 북한 내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내 국제기구의 직원 수는 6개월 넘게 코로나 사태 이전의 4분의 1로 줄어든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달 대북 식량 지원 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WFP의 관련 보고서도 반년 넘게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예방과 방역 태세를 강조하며 봉쇄를 최우선 대응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격리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감당해야 하는 다른 문제들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북지원단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정기적 방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심지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원 물품의 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제스퍼 지부장은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상황이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 여름까지 농업 관련 물품을 두 차례 북한에 전달하고 봄에는 적어도 한 차례 북한에서 작황조사를 벌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스퍼 소장은 특히 친우봉사회의 북한 내 협력 농장 네 곳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는 주민 12,000명의 영양 상태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이 이번처럼 빗장을 오래 걸어 잠근 적은 없다며 과거 에볼라 사태 때도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었지만 당시에는 넉 달에 그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치료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구호단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방북이 무기 연기된 데다 북중 국경에서 진행하는 엄격한 화물 격리 조치로 인도에서 구입한 결핵치료제가 몇 개월째 인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로 북한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통제 방역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이제는 실질적인 의료보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에 나서길 희망했습니다. 특히 격리기관과 화물 검열기관을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최장 40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이를 위해 국제지원단체와 북한 당국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기준의 격리 기간은 2주며 화물에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인 3일 정도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깨닫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측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다소 무리한 방역 조치와 국제 기준에 맞는 코로나 대응 조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입니다. 박 국장은 북한 당국이 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면 우선 지원 물자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도 북한이 방역 조치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국제기구와 지원단체의 활동이 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국제기구와 지원단체의 대북사업 역량과 효과는 국제 전문가와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의 입국 범위가 확대돼야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적절한 검열과 질병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 교수는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정확한 전염병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틀랜드 교수는 방역 대책이 북한 최고 지도부와 평양 지역에만 집중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엄격한 출입국 통제와 국경 봉쇄 등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국제 기준에 근거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번 수해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집권 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김정은 정권은 위기 극복을 위해 민심 달래기 선전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집중호우로 강원과 황해 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제7기 1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번 홍수로 39,296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동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2017년까지 장마당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비교적 경제가 나아졌다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 홍수 피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일 당 전원회의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와 예상치 못한 도전들을 이유로 사실상 경제 재건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했고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당 대회를 열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간부들의 자책과 자성의 목소리들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일면에 경제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고위 간부들의 기고문들을 실었습니다. 기고문 행렬엔 장길룡 내각화학공업상과 북한 3대 제철소로 꼽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광남 지배인,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박창호 도당위원장 등이 나섰고 이들은 경제 실패의 책임이 자신과 같은 간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폭우 피해가 극심한 황해북도 대청리 은파군 등지에서 간부들이 수재민들에게 군 당위원회 청사나 군 인민위원회 청사를 내주고 자신들은 천막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간부들의 이런 행동은 정권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 형태의 선전정치로 풀이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으로선 수해는 물론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초유의 상황이라며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 통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그 지원과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행동 자체의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주민들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권위와 통치자의 어떤 민심에 대한 어떤 성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큰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수해 상황을 공개하고 정책 실패를 지도층이 자인하는 최근의 행보도 이런 이미지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박사는 또 정상국가 이미지를 통해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 소지를 분산시키면서 지도자한테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책임충 같은 거를 그렇게 약화시키는 모습도 있지만 김정은 지도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보여줬던 그런 일관된 모습이 그 정치체계 정상화 그런 거를 이번에도 다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북한은 이번 당 전원 회의에서도 대외 관계와 관련해 공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정권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대미 협상력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태도가 있는데 거기에 남쪽과의 화해 모드라든가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드는 사실상 좀 걸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그 일관된 입장 그리고 강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남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냉대하는 태도라든가 경색된 태도가 오히려 대미 협상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내부결속에 주력하며 문제를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밀어놓은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대외 관계도 꽉 막혀 있고 대내 경제도 어렵다. 이 대내 경제에서 아마 중국에 지원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 넘기고 올 한 해는 자기의 리더십이 뭐였냐면 자력갱생이었기 때문에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전략 상황을 읽고 내년에 아젠다를 던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다. 그 정도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해로 인한 식량난이 본격화되면 외부 지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 간 공식 교류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제안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지 비용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미 국무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클라크 쿠퍼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와 관련해 끝난 적이 없다며 잠시 멈춘 적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다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는 한국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멈춘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또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양국 모두의 공유된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이달 초부터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적용될 11차 미한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던 제임스 드아트 전 미국 협상 대표가 최근 물러났고 이달 초 웰턴 신임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유 뉴스 이주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과 일본 정부에 대한 이들의 사과와 배상 요구를 알리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 김광자 이사장입니다.
사실 92년에 처음 생겨갖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교육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우리들이 그 사진 전시회도 하고 할머니들 모셔다 거기서 증언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몰랐다가 알게 된 초반에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몰랐잖아요.
김 이사장은 미국 정계와 한인 사회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정대위 4대 회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등 정대위 초창기 활동을 회고합니다.
그때 세계여성대회 힐러리 클린턴 그래갖고 각 나라 대표들이 왔을 때 가서 우리가 필름을 전부 우리가 준비해갖고 간 거 전부 세계 여성들한테 보여줬고 그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서 함께 하겠다고 글로벌 연대를 하겠다고 그러고 일본 여자분들도 많이 와서 자기들도 역사에서 처음 듣는 소리래. 근데 사실
당시 이동우 정대위 초대 회장이 집필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보여주며 미국 최초의 위안부 증언집을 들어올립니다. 당시 한국 내 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 수는 200여 명. 이후 고령의 생존자들의 수는 서서히 줄어 현재 17명입니다. 이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 워싱턴 정대위의 활동이 올해로 29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지난 활동을 소개한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7년 숨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를 당한 아시아 지역 여성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국제단체 아시아연대회의가 2012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2년의 집필 과정을 거친 정대위의 책 제목은 위안부, 미국 내 정의와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 분량은 총 400여 쪽에 달합니다. 이 책은 미주 위안부 문제 운동의 시발점이 된 황금주 할머니 워싱턴 증언 소개를 시작으로 28년간의 풀뿌리 운동을 풀어나갑니다. 1992년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를 워싱턴으로 초대한 웨슬리 한인교회 조영진 전 연합감리교 버지니아 연회 감독입니다.
그 이화여대에 계신 이효재 교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이 워싱턴 모임에서 이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미국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아마 첫 번째 했던 것이 그때 황금주 할머님 모시고 증언의 밤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뉴스 미국 내에 매스 미디어 여러 MBC라든지 이런 메이저 그 방송사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때 취재 나왔던 것이 팍스 뉴스였어요. 그래서 팍스 뉴스에서 그걸 취재해서 방송한 것이 아마 미국 사회 정신대 문제를 알리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 아니었던가.
한국에서 막 피어오른 불씨가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이어지면서 28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조 감독은 VOA에 자신과 현재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같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큰 아픔이고 상처를 받은 고난의 역사를 헤쳐온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목소리를 28년 동안 내왔고 그에 대한 활동의 기록을 담은 것이 정대위가 2018년 시작한 사업의 하나인 자료집 출간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연방의회와 정대위 중심으로 이루어진 풀뿌리 위안부 운동의 배경과 과정, 의미를 자세히 적었고 각각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담았습니다. 두 개의 장은 총 10개의 주제를 달았고 집필자는 다릅니다. 세 개의 챕터를 쓴 이정실 공동이사장 외에 한반도 전문가인 데니스 헬핀, 워싱턴의 일본 전문 싱크탱크인 아시아 정책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연구원, 바니오 조지타운대 교수, 델라웨어 대학 마가라테츠 교수, 메릴랜드 도서관의 프랭크 셜만 연구원과 노르웨이 대학 구양모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책이 자료 수집과 보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정실 이사장은 각 집필자들의 글을 입증하는 자료들, 즉 출판된 적이 없는 공문서, 편지,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미 하원이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전후 상황과 참여인물, 알려지지 않은 일화도 담았는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크며 분량은 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미국 내 위안부 기린비에 대한 기록과 방문자를 위한 정보나 이 단체가 그동안 개최한 문화예술과 학술회의 등 교육활동과 이 책을 포함한 자료 수집과 보관 활동까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정대위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교육활동을 꼽는 이정실 이사장은 정대위의 첫 위안부 아카데미 활동을 회고합니다.
그때 했던 컨퍼런스를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을 갖다 책으로 만든 게 이제 이 책인데 2001년에 나왔고 이 책이 첫 번째 위안부 아카데믹 북, 그러니까 학술 서적이 됐어요. 그 컨퍼런스의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은 뭐냐면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일라이 로젠바움이 이제 두 분이 주도를 해서 그 전범자들 미국에 못 들어온다. 워치리스트. 국회에서 발의한 그런 법안이 아니라 실제법이에요. 실제법. 그 차이가 있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미국 내 위안부 풀뿌리 활동의 상징으로 알려진 위안부 기린비 관련 내용이 마지막 장인데 이 이사장이 직접 미 전역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장에는 일본 극우단체들의 반대 활동도 기록돼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직접 위안부를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도 확인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과의 위안부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대위 측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거꾸로 세간의 관심은 늘어나는 등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위안부 문제 운동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영문 자료집 위안부, 미국 내 정의와 여성 권익을 위한 운동은 영상 다큐멘터리로도 요약됩니다. 정대위 에드워드 장 영상 디렉터는 다큐멘터리에 9명의 위안부 운동의 증인들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증인으로 등장하는 조영진 감독은 정대위의 이번 자료집 출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묻혀진다고 해도 할머님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런 자료들의 모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운동이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보존하고 지켜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한국에서 정신대 관계자가 와서 얘기한 말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는 이 정신대 운동이 세계 속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날도 많은 여성들이 전쟁이나 이런 나라의 갈등에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다 묻혀 지냈는데 정신대 문제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Why not us? 왜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냐 하면서 이런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서 speak up,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용진 감독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자료집과 역사 편찬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51살이었습니다. 10년 전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르자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키노를 투옥시킨 뒤 사형을 선고했다가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키노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민주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3년 동안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 내 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키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피플 파워로 불린 무혈 혁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플 파워를 이끈 아키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는 군부의 도움을 받아 집권의 성공,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로써 18년 마르코스 독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59년 8월 21일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됩니다. 하와이 섬을 비롯한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이 모여있는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원주민은 마르키즈 제도에서 유입된 폴리네시아인으로 이들은 400년경에 하와이 제도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1778년 탐험가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하와이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1년 하와이는 미국의 보호령이 되고 1887년 미국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1941년 일본은 하와이 오하우 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적 요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고 1959년 8월 21일 하와이주 승격을 선포함으로써 하와이는 마침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l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